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후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검찰은 이날 하르키우 남동쪽 보로바 마을에 대한 집중포격으로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 경찰은 도네츠크 내 러시아 점령 지역 서쪽에 위치한 크라스노호리우카에 14개 소도시와 마을에 러시아군의 포탄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한 것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저녁 하르키우 지역 내 민간 기반 시설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올레시네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남부 자포리자 지역 내 변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한 마을이 공격을 받아 여성 한 명이 숨졌다고 비아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중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주르네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 없이 유럽인들에게 안보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주르네 장관은 평화가 유럽인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존중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립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럽연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줄이려는 디리스킹 위험 완화 움직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는 가장 큰 위험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튀르키예 집권당이 어제 실시된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90%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소속 에크렘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은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후보 무라트 쿠룸을 11%포인트의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공화인민당은 또 수도 앙카라를 포함해 81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승리해 정의개발당의 거점들에 진출했으며 전국적으로 37%의 득표율로 20년 전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큰 승리를 기록했다고 아나돌루 통신은 전했습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의 득표율은 약 36%였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즈그르 우젤 인민공화당 대표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튀르키예에서 새 정치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인질 석방 협상 등 구호와 함께 새로운 총선거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또 초정 동파 유대인 남성들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정책에 반대하면서 공평한 군 복무 부담을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텔아비브에서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가족들 일부와 지지자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인질 구출 실패에 항의하면서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을 통해 붙잡아간 인질은 253명으로 이 중 130명가량이 아직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전시내각은 양측 간 전쟁을 촉발했던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기습 공격에 따른 안보 실패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쟁 와중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수개월간 마비시킬 것이라며 일각의 총선 실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하고 이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제재는 영내 미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러시아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회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점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한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서를 묻어버리려는 뻔뻔스럽게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의 관심이 모든 가용한 수단으로 북한을 목조르는 일을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며 평화적 합의는 전혀 의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는 전 세계에 두 공범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9일 전날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EU가 발표한 대러 규탄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EU는 성명에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막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유엔이 채택한 제재 이행에 대해 사실을 토대로 한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은폐하려는 노력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비확산 구조를 약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오늘의 결정을 재고하고 유엔 및 회원국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은 2024년 4월 30일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대북 제재 체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안보리의 권한을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결의안 거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도록 부추겨 세계 및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 시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탄도미사일 등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구매해 북한에 부과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은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받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러시아의 유죄 인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러시아와 북한의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산 무기와 탄약의 러시아 이전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Russia's veto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18.
그러면서 오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는 29일 안보리 체제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라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을 지적했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는 종종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악성 정권의 재앙적인 동맹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런 공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러시아는 국제기구에서 김씨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맥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당시 VOA에 김정은이 직접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한 건 북한이 계속 러시아 편에 서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돕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ou know,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안보리는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바실리 네빈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영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제재 체제는 현재 그 연관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 네트워크 교란 등 광범위한 3국 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29일 워싱턴에서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실무그룹은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 IT 인력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3자 협력 심화에서 이뤄진 상당한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실무그룹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역사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보 공유와 북한 IT 인력 네트워크 교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파트너 및 민간 산업 참여, 3국 역량 강화 지원 노력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3국 조치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직결되는 가상자산 해킹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 가담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린 데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외무성 사이버 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각국의 외교 및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당시 3국 정상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해 이번이 두 번째 회의 개최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앞서 27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제6차 미한 사이버 위협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적 수익 창출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예방하고 방해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간첩 활동을 해결하며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조율된 외교적 지원과 정보 공유, 역량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자금 세탁 수법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간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결제 및 구직 사이트 내 북한의 위장 계정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온 것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해킹 그룹이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공동 제재한 것을 평가하면서 향후 신규 독자 제재 부과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린드베 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 단장을 대표로 하는 양국의 외교, 정보, 사법, 금융, 국방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2022년 5월 미한 정상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22년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지난 27일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법 자금 이전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 8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한 것과 동시에 열렸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공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2곳을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하고 이들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불법 자금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한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일본과 접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본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거듭 표명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가족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실종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같은 담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19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북일 대화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의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돼 이 가운데 5명만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보이는 인파가 포착됐습니다. 주요 행사가 몰려있는 4월을 맞아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서 최근 병력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점으로 표시되는 현장의 인파가 지난 23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27일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월 한 달간 평양 일대에 구름이 낀 날이 많아 관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인파가 더 자주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력은 훈련장 중심부에 여러 무리가 곳곳에 분포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3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인파 무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땅을 고르거나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자 사진에는 병력의 무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개가 포착됐으며 행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관측됐습니다. 다만 과거 열병식 훈련이 본격화됐을 때처럼 사각형 형태의 병력 무리가 체계적으로 분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본격적인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인력이나 작업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훈련이 본격화될 때마다 포착됐던 주차 차량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 북한이 새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열병식 실시 한 달여 전부터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훈련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전례로 볼 때 열병식 준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 광장을 본뜬 이 훈련장에서 약 1, 2개월 동안 병력을 훈련한 뒤 실제 열병식을 진행하곤 했는데 훈련장에서 병력이 줄지어 이동하고 연단 앞에 각 대열이 도열하는 모습은 이후 열병식 당일 김일성 광장에서도 목격돼 왔습니다. 또 과거 북한은 소규모 차량 혹은 병력이 포착된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에 전투기 혹은 헬리콥터가 도열하고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났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4월 중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태양절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등이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7월 27일 전승절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최신 무인기, 핵 어뢰 등을 선보이며 열병식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8일에도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하고 화성 17형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무기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열병식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열병식 훈련장에는 병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군부대 시찰과 훈련 지도에 집중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대규모로 건설 중인 당 중앙 간부학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족 통일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대남 정책 전환과 딸 김주애 후계설 등으로 어수선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당이 중심이 돼 다잡겠다는 메시지가 깔린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짓고 있는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 간부학교를 둘러보면서 흠잡을 데 없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학원, 주체 사상 학원이 일떠섰다고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1946년 6월 설립된 중앙당 학교가 전신으로 당 간부 양성과 재교육을 맡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김일성 고급 당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난 2020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비판받고 난 뒤 해산됐고 이후 중앙 간부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김 위원장의 전용 비행장으로 추정되는 평양의 백화원 비행장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건설 부지를 정했고 중앙 간부학교를 대학 위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까지도 세세히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연건축 면적이 무려 13만 3천 제곱미터, 즉 4만 평으로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 주석단이 설치된 강연장, 개별 학습 공간뿐 아니라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4월 당 중앙 간부학교 착공에 들어가 1년 만에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고 5월 중순 완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공간엔 컴퓨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는데 모니터 뒷부분에 미국 PC 제조업체인 델사의 마크가 있어 대북 제재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간부학교 건설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한 것은 당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옛 중앙 간부학교를 찾아 정치 건설, 조직 건설, 사상 건설, 규율 건설, 작품 건설 등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간부들이 수적으로 부족하다며 간부수 확대를 시사하면서 당 중앙 간부학교를 당 중앙이 직접 지도하는 당 간부 양성의 원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당의 핵심 역할인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통치 사상과 이론을 만드는 간부들을 양성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정비하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훈련된 당 간부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방발전 계획을 포함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 간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 당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 당 중앙 간부학교를 증오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 중심의 통치체제를 추구해온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선군 정치로 약화된 당의 위상 회복을 위해 당 중앙 간부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관측입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를 김 위원장 자신의 전용 비행장을 밀고 지을 만큼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당의 권위가 그만큼 이제 실추된 부분도 많고 새로운 세대가 그런 당의 권위를 상당 부분 과거처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변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 간부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추락한 어떤 당 조직을 결속시키고 주민들에게 그 위상을 좀 더 높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이제 아마 교육 현장을 좀 더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난달 군 현지 지도에 집중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 당 중앙 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대남정책 전환과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에 대한 우상화 움직임 등이 빚은 북한 사회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설을 낳고 있는 김주혜의 공개 행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상화 움직임에 북한 주민들은 물론 당 간부들도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당 중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지역으로 인한 혼란, 그다음에 김주혜의 우상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인 판단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는 혼란을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숙제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과 주혜가 강동 온실 농장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 온실을 돌아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만 쓰는 향도나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주혜에게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대내관영 조선중앙TV는 당일 오후 보도에서 해당 대목을 빼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라고 수정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 간부학교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학원, 주체사상 학원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선 김 위원장의 이른바 남북한 두 국가론에 기초해 북한 당국이 통일과 민족 지우기 작업에 나선 데 따른 이념적 혼란을 경계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선대 유훈이자 국가 기본 노선을 뒤집은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른 전술 전략적 변화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의 근본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는 행태적인 측면에서 대남관계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라고 얘기한 것은 상충되기보다는 잠정적인 성격, 시기와 정세에 따른 성격, 전략전술적인 성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송월 부부장을 비롯해 리일환, 박정천, 김재룡, 박태성 등 당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최근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일 접촉 거부와 관련한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은 일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사나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수인데 북한은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일본 지도자를 이용해 도쿄와 워싱턴, 도쿄와 서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화 재개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탐색할 기회를 엿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노력의 실패를 한탄하지 않는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견고하고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북한을 옹호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은 자만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요즘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나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프르지스톱 석좌는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도 관여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insist that this is settled business, and unless they move that from that position, it'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Kishida to engage in any kind of summit meeting.
북한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보려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평양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로 그와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은 납북자와 비핵화, 제재 등 주요 사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한일 새 동맹국 파트너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것을 제공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절실히 특히 납북자 문제를 위해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정도까지 타협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대화라도 아예 대화를 안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이상은 현실에 의해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는 것이 낫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좋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사정이 과거보다 호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줌월트 CEO는 북한이 러시아와 활발히 경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옹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다면서 북한의 외교 상황이 3,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tuation for North Korea certainly looks better than it did previously because North Korea is engaged in robust economic exchanges with Russia.
줌월트 CEO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것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현재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 still desires the lifting of UN sanctions. That's still a tool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줌월트 CEO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던 영국 상원의원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즉각 한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 달톤 상원의원이 27일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족의 연결고리를 끊는 사악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물망초 배치 달기 행사에 참여했던 알톤 의원은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한 BOA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가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한국인 억류자들을 즉각 석방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온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26일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하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상징인 물망초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알톤 상원 의원 외에도 APPGNK의 공동의장인 제프리 클리턴 브라운 하원 의원, 공동부의장인 캐터린 웨스트 하원 의원, 소니 레옹 상원 의원,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 등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알톤 상원 의원은 우리는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국인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연대한다며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개인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3월 26일 한국 대통령이 북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 납북자들을 기억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지는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영국 상원의원들의 물망초 배치달기 행사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영국 의회에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연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과 물망초 배치를 보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호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들을 초청해 물망초 배지를 달아주고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3명과 2016년 북한에 붙잡힌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총 3,835명이 납북됐고 이 중 3,319명이 귀환해 현재 북한의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당시 국군 실종자가 약 8만 2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 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안보 동맹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령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6일 미일 동맹 격상 움직임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미일 군사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은 정상급에서 이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 자위대 지도부와 직접 교류하는 수준을 포함해 미국의 지휘 통제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24일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6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안보협정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T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미일 양국이 중국에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주요 목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선 양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BOA의 질의에 국방부는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본과 동맹 간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ime Minister Kishida's visit to Washington next month will be a major milestone.
존 월트 CEO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은 일본 주변과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할 것이란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강압적인 무역과 경제 관행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을 비롯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은 최근엔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줌 월트 CEO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일본뿐 아니라 호주와 영내 다른 안보 파트너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a and North Korea threa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lliance relationships.
일본이 향후 일본 열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 작전 지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군사력을 잠재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이 발전해 나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그것이 미일 군사 관계의 변화와 업데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일본 방어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is happening with the the changing of the and the updating of the military relationships.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의 3자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일 동맹 강화가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일 군사 동맹은 더 효율적인 군사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도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성 장군인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은 각각에 대한 위협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인접해 있어 북한이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북한이나 중국 등이 해상이나 공중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국이 처한 지리, 정치, 경제 상황이 다르고 각국의 군사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 군사 동맹 강화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향후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략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격 능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의 전환 목적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 정치 지도부와 헌법 개정을 통해 공격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나 군사 사상가들은 항상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하곤 한다면서 방어가 더 강한 형태이긴 하지만 공격 없이는 결코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일본을 더 잘 방어하고 미일 동맹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을 포함해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안보 역량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은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발사대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have increased offensive capabilities. That doesn't mean invasion capabilities. It doesn't mean they're building an army that could invade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증강된 공격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침략 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원거리 대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꽃시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15년 4월 1일 독일 통일의 주역인 독일의 철혈 정치가 오토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북동부의 쉔하우젠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주재 대사를 거쳐 프로이센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수십 개 국가로 나뉘어진 독일이 통일만 된다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스마르크는 쇠와 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철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군비를 확장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마침내 독일 통일을 이루고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이후 약 20년 동안 유럽 정치를 주무르며 독일을 유럽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957년 4월 1일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국수의 일종인 스파게티가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The last 2 weeks of March are an anxious time for the spaghetti farmer. There's always the chance of a late frost, which, while not entirely ruining the crop, generally...
BBC 프로그램 파노라마는 이날 스위스에서 스파게티 바구미라는 해충이 박멸된 탓에 스파게티가 나무에 열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며 스위스의 한 가족이 국수를 수확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화면 속의 스위스 여성들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스파게티를 조심스럽게 따내 햇볕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BBC에는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터 스파게티 나무를 키울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BBC가 내보낸 장난 뉴스였습니다. 만우절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BC 이날 방송은 유명 방송사가 만우절을 맞아 처음으로 장난 보도를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